오늘은 345문부터 350문까지 내용 53번째 주일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자, 351문부터 살펴보겠습니다. 351문 왜 두 가지의 표징이 있는 것입니까? 주님께서 두 가지의 표징을 주신 것은 우리의 연약함 때문입니다. 즉 주님께서는 그분에게 우리 영혼의 양식이 되실 뿐만 아니라 우리 영혼의 음료도 되심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하여 우리가 다른 곳이 아닌 주님 안에서만 충분하고도 온전한 양식을 구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신 바대로 타락 이전에는 인간이 어떤 의식을 사용하지 않고도 하나님을 대면할 수 있었습니다. 지금과 같은 어떤 예배 형식이나 아니면 구약시대 백성들처럼 제사 제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던 것이 아니라 언제든지 하나님께 나아가기만 하면 하나님을 배울 수가 있었죠. 그 이유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아무런 간극이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담이 타락하고 난 다음에는 더 이상 어떤 의식도 없이 그냥 막무가내로 하나님을 알인할 수가 없었던 것은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고 난 다음에 가인과 아벨이 제사를 드리는 사건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영광스러운 분이시고 의미하신 분이시고 그러나 우리는 더럽고 추악한 존재이기 때문에 무한과 유한이 만나버리면 요한은 없어져 버리죠. 그래서 요한한 인생이 살아남을 수도 있으면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그런 방편을 제정하셨는데 그게 다름 아니라 의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의식만이 아니라 의식 안에 표징을 또한 제정해 놓으셨습니다. 세례식에서 물을 그리고 성찬 때 떡과 포도주를 사용하는 바로 이것이 표징이라 할 수 있겠죠. 이 표징을 그러면 왜 주셨는가라고 할 때 여기 351문답에서 잘 말씀하고 있는 바대로 그것은 우리의 연약함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즘에는 결혼 반지를 잘 끼지 않죠. 저도 결혼 반지를 본 지가 뭐 한 20년 가까이 아마 된 것 같아요. 어떻게 생겼는지도 제가 잘 모르겠는데 근데 예전에는 결혼 반지를 대부분 끼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요즘에는 잘 그렇게 하지 않는지 모르겠지만 옛날 우리 선배들은 출장을 가잖아요. 출장을 가면 이 가족 사진을 호텔 방에다 이렇게 뒀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것은 마음을 지키기 위함이고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그 물건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닫도록 하기 위함이죠. 사실은 이제 이런 결혼 반지를 끼고 다닌다든지 그 다음에 사진을 둔다든지 하는 것은 우리가 연약하다는 반증입니다.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 표징을 제정하신 것이죠. 무엇보다 영적인 신비는 사실은 인간의 감각으로 다 감각해낼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 순으로 낮아지셔서 육체를 가지고 있는 우리 편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영혼의 신비를 깨닫도록 하시기 위한 장치로 다름 아니라 이런 가시적인 표지를 상징화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표징은 무엇이냐라고 말하면 비가시적인 본질을 가시적으로 드러내는 장치다라고 할 수 있겠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도록 하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주님께서 이 가시적인 표징을 사용했다라는 이 말은 우리가 누리는 은혜가 관념이나 이해력과 같은 상상과 같은 이런 것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지요. 실체적인 것이다. 사실이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떡과 포도주를 사용하신 것이죠. 떡을 먹어서 우리 육체가 생존하는 것처럼 그리고 포도주를 먹음으로 우리가 기쁨을 만끽하는 것처럼 주님께서 떡과 포도주를 사용하시고 이 사실을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 떡을 나누시면서 나를 먹으라, 나를 마시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그런데 왜 주님께서 그냥 나를 믿으라 그러면 되지 왜 먹으라고 말씀했을까요? 요한복음 6장에 보니까 나를 먹는 자는 영원히 살겠고 그랬죠. 왜 그러면 그냥 믿는 자라고 말하지 않고 왜 먹는 자라고 이야기했는가? 어떤 분들은 먹는 것과 믿는 것은 다르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러나 그리스도의 몸을 먹는 것과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다른 개념입니다. 만약에 그리스도를 믿는 것과 또 그리스도의 몸을 먹는 것이 다른 개념이 아니라면 주님께서 굳이 성찬을 제정하실 이유가 없고 또 나를 먹으라는 말씀을 하실 이유가 없습니다. 따라서 믿는 것과 먹는 것은 비슷한 면이 있긴 하지만 그러나 다른 면이 분명히 있어요. 어떻게 다릅니까? 그리스도를 먹는 것은 믿음의 결과예요. 성찬식에는 누가 참여하지요? 믿는 사람이 참여하지요. 그렇죠? 그래서 이미 믿는 사람이 믿음의 결과로 그리스도의 몸을 먹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의 몸을 먹는 것은 믿음의 결과지 믿는 행위 그 자체라고 보기는 어렵다 하는 것이죠. 이런 내용들을 염두에 두고 칼뱅이 이 내용을 기독교 강요 사권 17장 3절에서 이렇게 요약을 했습니다. 이 성례에서 이 모든 것에 대한 분명한 증거를 우리가 갖고 있으므로 현존하는 그리스도 자신이 우리의 시야 안에 나타나 있고 손으로 만져질 수 있는 것과 똑같이 우리에게 참되게 제시된다고 확실하게 생각되어야 된다. 마치 우리가 손을 내밀어서 떡과 잔을 받아드는 것처럼 그렇게 확실하게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제시된다 하는 사실을 깨닫도록 하시기 위해서 받으라, 먹으라, 마시라는 말씀을 하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를 놀리는 말씀이나 아니면 무슨 관념적이고 전혀 실체가 없는 어떤 이야기를 해보는 말씀으로 이해해서는 안 되고 비록 우리가 받아드는 떡과 포도주가 실제로 그리스도의 몸과 피는 아니지만 그러나 실체적으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은혜의 본질이 있다는 것을 우리로 깨닫도록 하시기 위해서 바로 그와 같은 말씀을 하셨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 352문을 보겠습니다. 모든 이가 예외 없이 두 가지 성례를 사용해야 합니까? 앞서도 말씀드린 바대로 성례는 기본적으로 말씀을 듣고 믿는 자만 참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발생할 수 있는가 하면 그리스도를 믿기는 믿었는데 성례에 참여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던 한편 강도, 그가 성례에 참여했습니까? 성례에 참여할 겨를 없이 그냥 죽었죠. 그렇죠? 그래서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성례에 참여하지 못하는 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성례에 참여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심각한 그리스도의 명령에 대한 불순종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기 전에 성찬을 제정하시면서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그렇게 분명히 명령했죠. 그리고 부활하시기 전에는 성찬하시기 전에는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너희는 가서 세례를 주고 세례를 베풀라고 분명히 명령했던 것이죠. 따라서 성례를 폐기하거나 반대하는 일,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구원에 이르는 일에 관해서 성례를 행하지 않아도 어떤 어려움도 없기 때문에 성례를 행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업신여기는 처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인들 중에는 어떤 사람이 있었죠? 성례를 업신여겼다가 그들 중에는 어떤 사람이 있었다 그래요? 잠자는 자도 있었다 그렇게 말하죠. 잠자는 자는 뭡니까? 죽었다 말이에요. 물론 그 사람이 구원받지 못했다는 뜻은 아닙니다. 성경은 죽음을 잠으로 비유하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한 것이죠. 따라서 우리는 성례를 귀중하게 된다는 것 꼭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353문으로 가겠습니다. 성찬에서 우리는 앞에서 언급한 은총의 표지만을 가지는 것입니까? 아니면 성례의 실체가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까? 즉 그분이 성찬에서 보이시는 표가 사실로서 입증되지 않을 것처럼 의심해서는 안 됩니다. 따라서 그리스도께서 한 생명 안에서 우리를 자신과 연합시키기 위해 자신이 약속하시고 계시하신 바에 따라 자신의 실체에 참여케 하신다는 사실을 믿어 의심치 않아야 합니다. 성례와 관련해서 이해해야 될 가장 중요한 개념이 무엇이냐? 그것은 제가 이미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지만 성례전적 연합 개념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성례전적 연합. 성례전적 연합이라는 이 개념을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미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죠. 에덴 동산에 생명나무가 있다는 것은 실제로 생명나무 과실을 따먹으면 손오공이 천도복숭아를 따먹는 것처럼 실제로 생명을 누릴 수 있기 때문이 아니죠. 생명의 성분이 생명나무 실과 있지 않아요. 아시겠죠? 그리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실과도 마찬가지예요. 그것을 따먹는다고 해서 실제로 선과 악을 구분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예는 어디서 알 수 있어요? 아담과 하와가 따먹었잖아요. 근데 선악의 개념을 제대로 이해했습니까? 못했죠, 그죠? 그래서 그것은 하나님께서 명하시는 것이 선이고 금하시는 것이 악이라는 사실을 나타내는 하나의 표징이죠. 그래서 생명나무는 생명을 상징하는 것이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실과는 모든 선악의 기준이 하나님 그분께 있다는 표징입니다. 떡과 포도주도 마찬가지라고 말이죠. 떡은 그리스도의 생명을 또 피는 그리스도의 피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표지는 표지가 나타내고자 하는 바와 매우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생명나무와 생명이 연결되어 있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실과와 선악을 알 수 있는 지식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죠.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의 떡과 몸도 그리스도의 생명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례시에 사용하는 떡과 포도주는 이 표지는 그리스도의 구원하는 은혜를 알려지게 하고 드러내는 기능을 수행하는 것입니다. 이걸 가리켜서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성례전적 연합이라고 말해요. 아시겠죠? 성례전적 연합. 그래서 목사가 설교를 할 때 말만 들립니까? 단순히 음성으로만 들리지 않지요. 그 말씀하는 내용이 본질적으로 성례의 은혜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전달되는 것처럼 목사가 이 성례 예식을 집행하게 될 때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그 예식이 본질적으로 드러내고자 하는 내용이 실제적으로 성도들에게 전달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례시에 사용하는 표와 그 표가 드러내고자 하는 의미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신자가 표지에만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그 표지가 드러내고자 하는 실체에도 우리는 함께 참여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칼뱅이 기독교 강요 4권 17장 10절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경건한 사람들이 반드시 가져야만 하는 원칙은 곧 주께서 세우신 상징을 볼 때마다 표된 것의 사실이 거기에 있다고 분명히 생각하고 확신해야만 한다는 것이다. 상징을 볼 때마다 표된 것이 상징하는 사실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확신해야 된다. 그러니까 떡만 쳐다보시면 안 되고 떡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몸을 포도주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피를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보이지 않는 것을 주신 이유가 뭐냐? 우리가 이미 그 표를 받은 자라는 사실을 인치기 위함이죠. 그래서 주님은 성찬 때 사용하는 떡과 포도주를 관념적으로만 인정하라 말하지 않고 그냥 내가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라 이렇게 말하지 않고 참여하라고 말씀했어요. 아시겠죠? 그냥 이성적으로 아 그리스 몸과 피지 이 사실을 확인하라고 말하지 않고요. 거기에 참여하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 말은 단순히 그 사실을 오늘 우리처럼 이렇게 내용적으로 인식하고 아는 그런 것으로 그쳐서는 안 되고 실제로 그것이 가르치는 실제 내가 참여한다는 사실을 확신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사실을 알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따라서 성찬의 신비를 무슨 내적인 감화 정도로 성령의 감동 정도로만 이해해서는 안 된다. 실제로 그것이 가르치는 내용에 참여한다는 사실을 잊어버려서는 안 된다는 것을 꼭 여러분들이 기억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353문. 그렇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몸은 하늘에 계시고 우리는 땅 위에 순례자로 있는데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예. 지금 353문은 353문에 대한 이어지는 질문이죠. 표지에 참여하는 것은 표지만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표지가 가르치고 있는 실체도 참여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353문에서 뭐라고 묻는가 하면 어떻게 그러면 실제로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가? 왜 그런 질문을 하지요? 그리스도는 지금 어디 계세요? 부활 승천에서 하늘 우편에 계시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그리스도의 몸에 실제로 참여할 수 있느냐? 그 말이죠. 로마 가톨릭은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신 바대로 떡과 포도주가 신부가 축사할 때 실제 그리스도의 몸과 피로 변한다라고 하는 화체설을 주장했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내용이죠. 여기에 대해서 심각한 반론을 제기했던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쯔빙글리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쯔빙글리는 로마 가톨릭은 너무 미신화되어 있다라고 생각을 했고 이것은 내 몸이다라고 이다 이 비동사 이것은 내 몸이다라는 이 이다라는 말은 실제로 그리스도의 몸과 그리스도의 피의 본질로 바뀌었다. 실제로 그리스도의 몸과 피다라는 말로 이해해서는 안 되고 상징으로 이해해야 된다고 말했어요. 상징한다는 뜻으로 이해된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리스도의 몸을 먹는 것을 단지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를 신뢰하는 정도로만 여겼습니다. 그래서 흔히 쯔빙글리가 주장한 그 성찬설 가리켜 있는 기념설이라고 말하죠. 그 여러분도 잘 알고 계시죠? 그런데 루터는 그래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루터는 성만찬을 인성을 빼버린 단순한 상징이나 기념으로 볼 수 없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루터는 어떻게 주장했는가? 그리스도께서 부활 승천하여서 하늘 우편에 가 계시죠. 인성으로서는 어디에 계세요? 여기 있습니까? 없죠. 인성으로서는 그분은 지금 하늘 우편에 가 계십니다. 그런데 루터는 어떻게 봤는가 하면 신성과 인성은 서로 분리할 수 없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인성이 있는 곳에 신성이 있고 그 다음에 신성이 미치는 범위에 인성도 함께한다. 그렇게 본 거예요. 로마 가톨릭은 실제로 그리스도의 떡과 포도주가 실제 그리스도의 몸과 피로 변한다고 말했죠. 그 다음에 쯔빙글리는 단순히 상징하고 기념한다고 말했죠. 루터는 그게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인성을 빼버린 단순한 기념과 상징이 아니라 그랬어요. 그런데 로마 가톨릭처럼 실제로 떡과 포도주가 그리스도의 몸과 피로 변한다는 것은 믿을 수 없었기 때문에 어떻게 주장했지요? 떡 밑에, 떡 곁에, 떡 위에 있다라고 주장한 거예요. 그러니까 떡이 그리스도의 몸은 아니지만 그리스도의 그 신성이 미치는 범위 안에 인성도 함께 미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인성으로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한다. 이렇게 루터주의자들은 이해했던 것이죠. 루터주의자들이 왜 이런 오해를 하게 되었는가라고 하면 그것은 신인 양성, 신성과 인성이 서로 교류한다라고 하는 이 개념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앞서도 말씀드렸죠. 신성이 미치는 곳에 뭣도 있다고요? 인성도 함께 있다. 그러니까 인성과 신성이 서로 교류한다고 본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구분은 된다 본 거예요. 분리되진 않지만 구분은 된다고 본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물론 지금 신성으로서는 우리와 지금 함께 하시지만 인성으로는 우리와 지금 함께 하시느냐? 함께 하지 않아요. 인성으로서는 어디 가 계세요? 인성으로서는 지금 하늘 우편에 가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 종교개혁자들이 뭐라고 말했는가 하면 전부 그러나 전체는 아닌이라는 표현을 사용했어요. 전부 그러나 전체는 아닌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 하면 그리스도께서 신성이 미치는 이런 범위 안에 우리 주님이 역사하신다고 본 거예요. 그러나 신성이 편재 있잖아요. 편재 있다고 해서 그리스도의 전체가 거기에 임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전부 전체라는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사실은 좀 어려운 신학 개념이지만 그러나 어려운 신학 개념이지만 왜 그런 표현을 사용했는지를 이해하셔야 돼요. 왜 그런가 하면 앞서도 말씀드렸죠. 루터주의자들은 신성과 인성이 서로 교류한다고 본 것이죠. 그래서 신성은 편재하잖아요. 편재하니까 편재하는 모든 곳에 인성도 역사한다고 본 거죠. 그런데 우리 칼빈주의자들은 어떻게 본 거죠? 물론 신성은 편재하지만 신성이 미치는 모든 범위 내에 인성도 함께 있는 것은 아니다. 우리는 그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2위 되신 예수께서 성육신하신 후에는 신성을 따라서는 모든 곳에 동시에 계시지만 그렇죠? 신성을 따라서는 모든 곳에 계셨습니다. 그런데 인성을 따라서는 모든 곳에 계셨습니까? 유대만 계셨잖아요. 한국에 계셨어요? 인성을 따라서? 한국에는 없었죠. 그렇죠? 그러면 부활 승천하고 난 다음에는 어떨까요? 마찬가지예요. 인성으로서 그분은 실제로 로켓트가 하늘로 올라가듯이 그렇게 실제로 구름을 타고 너희가 본 그대로 오겠다고 말씀했기 때문에 실제로 하늘로 올려지는 것처럼 그렇게 올려지신 거예요. 그래서 인성으로서는 지금 하늘 우편에 가 계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우리 주님께서 내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겠다라고 말할 때 함께 있겠다라는 이 말은 인성으로서 함께 있겠다는 뜻이 아니죠. 신성으로서 함께 있겠다라는 뜻으로 우리는 이해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몸을 가지신 주님은 지금 지상에 계시지 않고 지금 하늘 우편에 저편에 계신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요약한다고 하면 물리적으로 그리스도의 몸은 우리로부터 지금 분리되어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의 처소는 어디죠? 그리스도의 처소는 지금 하늘입니다. 그렇죠? 자, 그럼 여기에서 이런 질문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뭐죠? 우리는 지금 땅에 살고 있고 주님의 인성은 지금 하늘 우편에 있는데 어떻게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할 수 있는가? 질문을 하지 않을 수 없죠? 그렇죠?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이 뭐죠? 그 대답이 뭡니까? 성찬 때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오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그분에게 올리워지는 거예요. 우리가 그분에게 올리워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일이 어떻게 가능하지요? 어떻게 가능할까요? 공간적으로 떨어져 있는 상황 속에서 어떻게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할 수 있는가? 그것은 성령의 은밀한 능력으로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성령님이 공간의 거리에 영향을 받으십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지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성령님은 공간의 거리 때문에 역사하지 못하는 분이 아닙니다. 따라서 성령께서는 그 거리에 어려움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에 실제로 참여하는 일을 하지 못하도록 만드신 분이 아니죠. 그렇죠? 그래서 그분은 실제로 그리스도의 몸과 피에 참여하도록 만드시고 그 다음에 성례가 약속하는 그 실제적인 효과를 우리에게 발생되도록 하시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객관적인 성례의 거행과 그 다음에 주관적으로 우리가 그 성례의 거행을 통해서 은혜를 누리는 이 두 가지 일에 동시에 성령께서 영향을 미치시는 것이죠. 그래서 칼뱅이 뭐라고 이야기했는가 하면 기독교 사관 17장 32절에서 비록 그의 실체적인 육체는 우리에게 들어오는 것이 아닐지라도 실로 그의 참 생명을 우리에게 부으시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실제적인 육체가 우리에게 들어오는 것은 아니지만 참 생명을 우리에게 실제로 불어넣는다. 그렇게 말씀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신체적으로 몸이 실제로 다시 오는 이 물리적으로 다시 여기 임하는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지만 그러나 그리스도의 살의 효능 자체를 부인하지는 않았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칼뱅이 세컨드 디펜스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 그 책에서 뭐라고 말했는가 하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임재하시기 위해서 자신의 장소를 바꾸지 아니하신다. 우리에게 임재하기 위해서 하늘에 계시다가 성찬식 행하면 땅에 왔다가 끝나면 올라갔다가 이렇게 장소를 바꾸지 않는다 말이에요. 자, 그러나 우리 안에 임재하시기 위해 하늘로부터 자신의 살의 효능을 내려보내신다. 이렇게 표현한 것이죠. 우리에게 임재하기 위해서 장소는 바꾸지 않지만 그러나 살의 효능을 우리에게 내려보낸다라고 분명히 말씀했던 것입니다. 따라서 신자는 성령의 은밀한 역사로 인해서 그분과 하나 된 가운데 영적인 먹음, 우리가 믿음의 손을 내밀어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믿음의 입을 가지고 먹어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이렇게 믿음의 손을 내밀고 믿음의 입으로 그리스도의 몸과 피에 참여하게 될 때 실제로 그리스도의 살과 피에 참여한다고 성경이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물질 자체, 이 떡과 포도주 자체를 숭배하는 것이 아니죠. 그래서 어떻게 말하는가, 마음을 들어 올려야 돼요. 그래서 우리 종교개혁자들이 사용했던 표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제가 오늘 라틴어 하나를 쓰겠습니다. 수루슴 코르다. 예, 수루슴 코르다. 우리 마음을 들어올려라. 마음을 들어올리십시오. 이렇게 성찬을 행할 때마다 외쳤던 것입니다. 자, 그러면 335문을 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의 몸이 떡 속에 그리고 그 피가 잔 속에 포함되어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까? 그곳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버지의 영광 중에 거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바로 거기로부터 우리의 구원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썩어 없어질 물질적 성분에서 그리스도를 찾아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개혁교회는 그리스도께서 인성으로 지금 우리와 함께 있다는 것, 그 다음에 실제로 그리스도의 몸과 살을 육신의 입으로 먹는다는 것, 이 사실은 거절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성만찬을 쯔빙글리처럼 단순한 상징이나 기념으로 이해하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그리스도의 실제 몸과 피에 참여하지요. 그런데 어떤 과정을 통해 참여하느냐? 첫째는 성례전적 연합 개념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표지와 표지가 의미하는 바는 밀접한 연결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 다음에 성령께서 그 안에 개입하시는 것이죠. 그래야요 실제로 그리스도의 몸과 피에 참여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썩어 없어질 물질에 그리스도를 찾아서는 안 돼요. 아, 여러분들 그 성찬 예식 행하잖아요. 성찬 예식 행하고 난 다음에 떡과 포도주는 어떻게 처리하지요? 어떻게 처리합니까? 옛날에 아마 고신교단 헌법에는 제 기억으로 그 땅에 묻어야 된다라고 되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옛날 장로님들이 그 떡과 포도주를 쓰고 난 다음에 그것은 이 땅에다가 갖다 묻었습니다. 근데 땅에다가 갖다 묻는다라는 말은 어떤 의미가 거기에 포함되어 있다는 이야기죠? 떡과 포도주의 모종의 어떤 신성, 어떤 거룩성, 실제로 뭐 그래서 몸과 피라고 말하진 않지만 그래도 뭔가 좀 이렇게 다르게 취급되어야 되지 않는가 하는 의지가 거기에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우리 합신교단 헌법에는 떡과 포도주를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지에 대한 규정이 없어요. 왜 규정을 만들어 놓지 않은가 하면 신성시하지 않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남은 것은 때로는 제가 먹기도 하고 이렇게 해요. 뭐 조금밖에 안 남은 것은 어떤 분들은 뭐 가져가기도 하는 분들이 있다고 하는데 어쨌든 뭐 이렇게 하나의 어떤 규정을 정해놓는 것은 저는 좋다고 생각하는데 그러나 무슨 그 규정 자체가 실제로 떡과 포도주가 성찬식 때 사용되었기 때문에 무슨 신비한 능력이 어떤 그 안에 성분이 있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네바 교리문답이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인성을 입은 그리스도는 아버지 영광 중에 앞으로 거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을 하면서 거기로부터 구원을 우리는 기다린다 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칼뱅이 제가 아까 세컨드 디펜스라고 하는 책에서 제가 몇 그 한 문장을 인용했는데 여기에 또 이런 말씀이 나타납니다. 지금 저희가 제네바 교리문답을 살펴보기 때문에 제네바 교리문답이 의미하는 바가 뭔지를 알기 위해서 칼빈이 사용했던 다른 저작물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인용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나는 장소의 거리가 그리스도의 살의 효능이 우리에게 도달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장애물인 것처럼 보일 때 그리스도께서 그 장소를 바꾸지 않고서도 자신의 신적 능력에 의해 우리에게 내려오신다고 말함으로 그 난제를 설명한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장소를 바꾸지 않고서도 신적 능력으로 우리에게 내려오신다라고 우리는 얼마든지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신적 능력으로 우리에게 내려온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라고 말하면 바로 성령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여서 그리스도의 살의 효능을 전달하도록 만드신다는 말이에요. 성령께서 그리스도의 살의 실제적 효능이 우리에게 일어나도록 하신다라는 그런 말이죠. 이런 의미를 우리가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꾸 그리스도께서 계신데 자꾸 그리스도께서 여기 임한다라고 이렇게 주장하는 것은 마치 못 같은가 하면 그리스도 그분을 자꾸 어떻게 하는 거죠? 하늘 보좌에서 끌어내리려고 하는 것과 똑같아요. 그러니까 그래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런 개념을 갖고 있어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주님께서 얼마든지 인성으로는 저쪽에 계시면서도 얼마든지 신성으로는 우리와 함께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356문 보겠습니다. 우리는 당신의 진술을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습니다. 성찬에는 두 가지 사물, 즉 떡과 포도주가 존재합니다. 이는 눈을 통하여 식별되며 손을 통하여 접촉되고 향기를 인식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은 이를 내면적 차원에서 영혼의 음식이라고 생각하고 먹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우리의 몸이 생명의 표시에 참여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성찬에서 우리의 몸의 부활에 대해 담보물처럼 확실한 증거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성찬식 때 떡과 포도주는 그냥 이렇게 여기에 장식물처럼 올려져 있지 않고 나중에는 이것에 여러분들이 참여하지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눈으로 바라보는 시각적 행위가 있고 그 다음에 손을 내밀어 빵에 접촉하는 촉각적 행위가 있고 그 다음에 그것을 실제로 맛보는 미각적 행위가 있습니다. 왜 이처럼 촉각적, 시각적, 그 다음에 미각적 행위를 사용하도록 하시는가? 그 이유는 우리의 구원을 완성시키신 이 놀라운 사실을 귀로만 듣게 하지 아니하시고 눈으로 확인하고 입으로 맛보는 것 같은 매우 실제적인 은혜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증가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은 떡과 포도주에 참여할 때 단순히 떡과 포도주에만 참여한다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 그분께서 이뤄놓으신 구원의 은총에 참여하고 그리스도의 생명에 참여한다는 사실을 잊어버려서는 안 돼요. 그래서 폴라누스라고 하는 신학자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종이, 결국은 누구를 가르치죠? 목회자를 가르치죠? 하나님의 말씀의 종이 주의 떡을 당신에게 주는 것을 볼 때 목사의 손이 너에게 내밀어졌다고 생각하지 말아라. 그리스도의 손이 내밀어진 것이다. 땅이 전달되는, 빵이 전달되는 것은 복음의 약속 안에서 그리스도가 전달되는 것이고 빵이 외적으로 주어지는 것은 그리스도의 몸이 내적으로 주어지는 것이고 빵이 몸에 입에 들어가는 것은 그리스도의 몸이 영혼의 입, 그 믿음에 들어가는 것이고 빵이 신자들과 위선자들에게 전달될 때에도 그리스도의 몸은 오직 신자들에게 전달되는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목회자가 떡을 떼고 포도주를 나눠줄 때 또 집내 위원들이 나눠줄 때 단순히 그것을 나눠주는 것으로만 인식해서는 안 된다. 그렇죠? 그래서 가시적 표징과 천상적 실체는 분명히 구별은 되지만 분리할 수 없는 이 성례전적인 연합 개념 안에 묶여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실현하는 매개로 주신 것이 떡과 포도주니까 실제로 우리가 떡과 포도주를 먹으면서 실체적인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하는 사실을 잊어버려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가 이 귀한 내용들을 잘 살펴봤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에 접촉할 수 있는지에 대한 칼빈 선생님의 귀한 가르침을 잘 들었사오니 우리가 성례에 참여할 때마다 이런 지식과 이해가 있게 하시고 단순한 지식으로만 있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이 내용들을 잘 받아들여서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놓으신 성례의 진정한 복에 우리 모두가 참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를 소유므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